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까지 봉독해서 이 신자의 모습과 여기 오늘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자의 모습으로서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 이중적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자된 것과 사도된 것이 영광되고 부요한 것이며 모르는 자에게는 그 이상한 것이고 헛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신자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볼 때의 그 가치와 모르는 자가 볼 때의 가치가 다른 것이 하나의 시각이라면 또 하나의 다른 시각은 우리 신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일을 좋은 쪽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볼 때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신자가 보는 신자들만이 아는 우리 이 신앙의 진리됨, 가치와 그것은 모르는 자들이 보는 그 무지함으로 인한 무가치. 이것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각으로 보는 신자들의 시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세상적으로 높이는 것과 세상적으로 낮추는 같은 시각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또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는 쪽은 이제 그 신자들이 제대로 보는 신자의 가치와 불신자들이 모르고 보는 무지함으로 인한 오해의 시각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나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다는 건 그 이중적인 구조 속에 또 신자의 신자된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높아진 모습으로 높여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증거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광된 지위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떤 직무가 있는데 무슨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다리오가 그 왕으로 있을 때 거기에 잡혀가 있는 지금 다니엘은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 세 총리 중에 하나입니다. 방백이 120명인데 방백이라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같은가 하면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왕 같은 존재고, 지금 뭐 식으로 하면 주지사 이런 셈이죠. 그땐 이 정복한 땅이 더 넓었을 때니까 어떤 개념에서 왕일 겁니다. 이제 다리오는 황제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이 하나인데, 4절 보시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 줄 아니까 왕에게만, 당신은 왕이 어떤 신격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왕에게만 절하고 왕 아닌 신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이제 사자굴에 넣기로, 이런 그 음모를 짰고 왕은 자기를 높이는 일이니까 좋아서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일을 했죠.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보통 언젠가도 한번 그렇게 그 질문을 했던 적이 있죠. 돈 있고 믿음 없는 사람과 돈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낫냐? 그때 여러분 누가 낫어요? 돈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낫죠? 그래서 또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돈 있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돈 없고 믿음 있는 사람. 둘 다 믿음은 똑같은데 한쪽은 돈 있고 한쪽은 돈이 없으면 누가 낫냐 하니까 여러분 거의 다 그렇다면 돈이 있는 쪽이 낫지 않냐 그랬어요. 잘 봐요. 영광으로 말미암는 때 하나님이 높여 쓰실 때 그 높여 쓴 것이 높은 지위와 세력과 가진 것을 쓰게 하는 높임이 있고 그 높여 있는 것이 세상에서 높여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를 증명해야 된 높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따지죠. 이상하게 따지게 됐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인데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120명의 방백 위에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 그래봤자 주지사가 몇 명이에요? 주가 50몇 주밖에 더 있어요? 그 위에 국무장관이 그 위에 총리격인데 미국 같은 건 말이죠. 120방백 위에 총리 셋 중에 하나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데 황제의 어인이 찍힌 조서 내용을 압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을. 그러나 가서 절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만 가서 꿇어 엎드립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죠. 세상 것을 다 뺏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는 일에 조금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이쪽은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높음의 위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를 증명하는 높음이 있다고요? 말은 빙빙 돌려가면서 어렵게 했지만 뜻은 자명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똑똑하면 똑똑한 걸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꼭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주로 쓰십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재정부원은 누가 한다? 그래서 대정부를 맡으라면 꼭 은행만이 와요. 은행만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제일 그 계수하는 게 밝고 그런 걸 잘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못하는 사람이 하는 법이에요. 그래갖고 돈 세는데 그저 만 원짜리 100개 세는데 자 2시간씩 걸리는 이런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거꾸로 해요. 남성 성가대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안 하고 무슨 다른 직무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실력 발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의사라든가 무슨 뭐 무슨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노래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가진 지위와 세상에서 가진 능력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여놓은 게 있다고요. 미국인 썼던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전 유명한 사람은 대부분 모르는데 그 장관을 하라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무슨 장관을 맡아달라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중학교 교사 직분을 방해받지 않게 해준다면 장관 직분을 맡겠습니다. 폼나죠? 중학교 교사 직분을 방해받지 않는 한 않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장관 직분을 만일 교사 직분을 방해받더라고 한다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직분을 그 뭐예요 저 권면받을 만큼의 어떤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실력과 세상에서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와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위하여 세상에서 여러분이 높고 가지고 계속 교회 와서는 전혀 다른 신앙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인정을 구하는 일에 이것과 이것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낮아짐과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광으로 쓰임 받는 첫 번째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페이지 3장 7절에 가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솔로몬 왕의 기도가 나오는데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평생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나머지도 다 줬다. 이래갖고 이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뒤에 꼬보고 앞에 열심히 이렇게 계속 제밥을 쳐다보면서 연보를 하는 거죠. 여기도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도 다 준대. 이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백성 앞에 출입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나라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의 그 규례가 된단 말이에요. 왕이 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재판을 할 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벌 주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하라고 세우신 직분인 줄 내가 압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네게 준대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왜 준 거냐면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삼았듯이 부와 영광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기로 준 것인 겁니다. 그가 이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으면 부와 영광을 그에게 맡길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보십시다. 지금은 전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돼서 돈이에요. 뭐든지 다 돈인데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한 10억쯤 줬으면 좋겠어요. 왜? 10억쯤 뭐 하려고? 은행에 꽉 쳐놓고 이자 받아먹고 여행도 다니고 살겠대요. 10억 넘으면 1%만 돼도 월 한 1,0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안 주죠. 돈이라는 건 말이에요. 한 사람을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라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좋은 땀을 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대로 하자면 돈을 주면 갖다 쳐놓고 그냥 그대로 받아 쳐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강하게 살게 하지도 않을 것이요, 성실하게 살게도 아니할 것이요, 그 돈이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쳐야 하는 어떤 보상과 격려가 되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줄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이 가고 권세가 가는 것은 그에게 이걸 주면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데 쓸 것이니까 맡긴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왕권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줘서 매일 그냥 삼천궁녀랑 놀고 매일 띵까띵까 하고 그러면 왜 주겠어요? 그 사람 죽일 거 아니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 지금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성도의 기도를 보면 고통을 면하려는 요구란 말이에요. 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에 빨리 붙여주십시오. 사업이 안 되는데 자금 빨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편안해지면 어떻게 할래? 편안해지면 이제 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다급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빨리빨리 환경을 바꿔주기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빨리 편안한 자리로 가기를. 그래서 뭘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비가 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비가 어디에 와야 좋은가 가만 보세요. 비가 이 서울에 내리면 안 돼요. 비가 저 태백산맥에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무슨 의암댐도 걸치고 저 무슨 팔당댐도 걸치고 청평도 걸치고 팔당도 걸치고 이렇게 물이 거기서 길면 길수록 긴 강을 흘러내려오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소나무도 키우고 돌도 굴리고 소도 물 먹이고 발전소도 돌리고 물놀이도 시키고 고기도 키우고 그러고 바다로 가야 돼요. 쏟아지자마자 그냥 내려오는 즉시 바다로 가면 아무 고생을 하는 게 없죠.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밤낮 내렸다 또 올라갔다 내렸다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비가 바다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바다에 내렸다 올라가는 것이지 내린 비가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넘는 그것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어려움들은 무조건 다 빨리 치워버리려는 그런 식의 기도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영광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펴날려고 필요하면 안 돼요. 그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거룩과 영광이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영광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떤 기회와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아니면 여러분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 넣고 이자 따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자가 그런 어떤 영광을 갖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자가 어떤 권세와 어떤 힘을 갖고 있다면 그럼 그게 네로죠.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통하여 세상의 영광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구별과 세상 것으로 주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쓰는 지혜와 참다운 성실한 신자의 열매 맺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영광으로 말미암는 일을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근데 그 반대도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데 욕됨이라는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예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했을 때 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미말에 두었다 맨 꼴찌에 뒀다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가 세계 곳곳을 이제 정복하고 들어와서 그 승리의 이제 행진을 하죠.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와서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승전 보고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 나를 받아갖고 전부 이제 치장을 하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내다보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승리한 사령관이 앞에 마차에 타고 배너에도 그게 나오죠. 옆에 배너를 태우고 이렇게 앞에 마차를 타고 가면 그 뒤에 이제 참모들과 모든 군사들이 기치 창검을 들고 뒤를 쫓아오고 맨 끝에 바로 미말은 뭐가 있냐면 전리품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겨서 얻은 그곳에서의 보물과 함께 사로잡은 상대방의 어떤 왕족들 이런 전리품이 있는 그 미말이요 그 세상의 구경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기독교를 이런 영광된 지위와 힘으로 세상의 지위와 힘으로가 아닌 훨씬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미말에 서 있는 구경거리로서 기독교를 전파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로 연결되어 와 있지 영광과 승리로 밖으로 나타나는 승리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세상 왕권 위에 있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갖고 얻어진 결론은 망한 것이었죠.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욕된 방법을 즐겨 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의 원리와 언제나 일치합니다.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저 사람들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이 화형을 당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맨 마지막에 그래도 모두 기꺼이 죽음은 죽었지.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영화 보던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러면 좀 기왕 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그러면 죽을 때도 이렇게 좀 떳떳하게 죽을 때 죽을 때 막 뜨겁다고 아우성 치고 죽었어요. 그때 속으로 신경질 나던 생각이 나요. 기원 죽는 줄 잘 죽으란 말이야. 이런 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그냥 오징어 씹으면서 생각 없이 봤는지 모르지만 전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막 무서워하면서 죽어야 돼요, 보니까. 그렇게 너무 늠름하게 죽으면 자식들 약 먹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막 무서워. 정말 무섭냐? 아유, 무서워 하지 마세요. 전 사자가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아,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이래야 이게 저게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난 사자 안 무서워. 나는 돌았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고달플 때 믿음으로 고달퍼도 척 이렇게가 안 되고 고달프면 더럽게 고달퍼요. 희망이 내가 나쁘지 않은데도 되게 고달퍼요. 아세요 이거? 잘난 척들 하지 말아요 제발 저. 그건 도른 놈들이에요. 안 돌고는 그렇게 척 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됨으로 말미암는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근데 힘들어요. 면할 수 있으면 저는 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해 갖고 좋은 조건으로 안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도대체 남는 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뭐냐고? 영생과 영광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이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사도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서 당시 유력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공갈과 협박을 받고 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아무리 주를 위하여 기뻐한다 할지라도 이때 때리는 매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이때의 채찍질이라는 건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갈래에 이 쇠붙이를 박은, 그러니까 이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묻어 나오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여러 대를 맞으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질입니다. 안 아프지 않아요. 신앙을 갖고 있고 주를 향한 깊은 정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때리면 안 마는 것 같이 시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지하게 아파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각되면서 맞는 게 아파 죽겠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난 예수는 믿을 거다 이거. 때리면 아프죠. 근데 믿죠. 근데 믿을 거다 이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사례도 그래요. 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는 일이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 보이고 이렇게 중첩되고 어떤 경우에는 영광되고 어떤 경우는 욕되고 하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여러 번 경우가 번갈아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일을 깊이 음미하셔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깊은 그 생각들과 지혜로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잘 되면 나가서 그냥 팍 예수 믿었더니 뭐든지 잘 됐다고 저 그냥 영혼이 잘 되니까 그냥 병도 다 낫고 그냥 돈도 팍팍 벌려. 무식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워요. 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고 만난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쓰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안 힘들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임무예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애써서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목숨을 거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요. 기쁨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지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욕됨으로 말미암든지 영광으로 말미암든지 그것이 반복의 어느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혹 반나 그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조건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참으로 미련한 기도만 해온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시고 참다운 신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주의 크신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서 이길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해 하사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과 열심과, 아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열심을 주 앞에 바쳐 우리의 복된 인생을 복되게 마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 곳, 내가 가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되며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사 내가 가는 그곳에 기적이 있고 나를 쳐다보는 모든 심령들의 영혼이 변하는 기적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주께서 아시니 주여, 우리로 승리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옆에 서신 줄 깨닫는 눈으로 우리의 당한 모든 싸움을 승리로 장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